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네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규의 경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중요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 우리는 이 속담을 쓰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같은 경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등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많은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 너희는 종살이 노예살이 했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의 주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너희가 바알신에게 절하고 그 산당에 있는 포도주를 마실지라도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희의 거룩한 신랑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권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구약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경고의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그 사랑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채찍질하는 돌아오라고 회유하는 부모의 그 심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의 절반이 넘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닌지 돌아보고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소규의 경리기처럼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러한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 직전이니까 어제 21장에서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22장은 시드기야 왕 직전의 새 왕 살룸 왕 여호아하스라고도 하죠. 여호와김, 여호와긴, 이 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왕에서 백성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일수록, 지금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일수록 성경 묵상이 더욱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중직이라고 한다면, 또 귀한 그런 리더십의 직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큐티를 통해서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본 예배를 통해서도, 또 TV 수많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수없이 선포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수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또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또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자주 열어보고, 네,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듣기보다는 스마트폰의 유튜브를 또 많이 열어보는, 그것에 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선포되어지지만 무시하고 또 외면하는 우리의 삶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당시 남유다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서 탈취와 압박을 당하고 학대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와 불법이 사회 전반을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탈취와 또 학대를 가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고아,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로서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요하는 대상들이었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 가운데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많이 고백하지만 내 몸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네, 사회적인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또는 그 연약한 장애인들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통치자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확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내 환경에 따라서 뭐 어느 때는 섬기고 어느 때는 섬기지 않는 그런 선택상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확정해 놓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뭐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대위임령이고 명령이고 그것이 곧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소규의 경륜기로 그 경고의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말았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선택의 길로 서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엎드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황폐한 땅으로 만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초원이 있는 곳입니다. 길르앗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름다운 땅이구나, 푸른 초원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바논은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키가 크고 우람한 백향목이 가득하며 아주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야망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손수 허물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파멸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야망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파멸되어지는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0절에 봤더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최종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신들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나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고 현대판 우상 숭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권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노예다, 노예다. 종과 노예는 엄청나게 큰 차이죠. 노예는 주인이 고릅니다. 그죠? 그런데 종이 주인을 고릅니다. 노예는 먹고 살 걱정합니다. 먹고 살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소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먹고 살 걱정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힘들어서 먹고 살 걱정 여전히 하고 있다면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가,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시편 23편 그 찬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차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가는데 다 아시겠지만 23편 1절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내 삶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족할까에 대한 답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정말 삶의 주인 되시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아 맞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남유다에게 계속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너희의 주인이 나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벨론이나 이집트 의지하면 안 된다. 그들이 강대국이지만 그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들은 갈대와 같은 존재다. 오히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너희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봐 섬기는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끊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끊임없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시는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남은 여생의 주인이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나라 이민족의 주인이 누구인가? 열방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된 삶으로 달려가는 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